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물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서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공동체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드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혜택을 즐거움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보람있고 의미있는 소중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셨던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것만을 가지기 위해 주위도 둘러보지 않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지라도 일단 나만 잘 되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많은 것들, 특별히 모든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인 돈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평생 원수로 삼고 지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들까지도 벌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배상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또 소의 계층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고 배신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것만을 가지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지 말고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며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서로 나눔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나 법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배상에 관한 법들은 도둑이나 사람의 부주의 또 의도치 않은 분실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그러한 재산상의 피해를 처리하고 또 그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규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질문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둑에 관한 법인데요.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이 개인적인 용도로 그것을 잡거나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넘긴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1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네배 또는 다섯 배를 배상하고 아직 자기 손에 살아 있으면 두 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을 하도록 명령한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이 도둑질한 경우에는 두 배에서 다섯 배를 배상하고 또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까지 배상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규정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도적질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그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을 누구나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질서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자신이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기보다 도박이나 또 불법적인 사업 등을 통해 쉽고 편하게 돈을 벌어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편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규례에 대한 확고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도둑질을 통한 이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땀 흘리지 않고 모은 물질은 금방 바람과 같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가 좀 엄격하긴 하지만 엄격히 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식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이 피해 규모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죽은 것보다는 적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네다섯 배가 아니라 이두 배의 배상만 하게 한 것이고 또 실제로 한 유대인 문헌을 보면 도둑이 법정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할 경우에는 이 훔친 짐승만 보상하게 하고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했다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받게 되는 것 또한 볼수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누가 누군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밤에 도둑질을 하다가 그 주인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경우에 주인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날이 밝은 상황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그 걸린 도둑을 죽이면 주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당방위 차원에서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 할지라도 과도한 힘을 사용해서 밝은 낮에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힘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과잉방언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형제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밝을 때 죽이건 어두울 때 죽이건 형제의 것을 도둑질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또한 그의 생명과 같은 그 소유를 하찮게 여기거나 또 훔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것이 중요한 만큼 다른 이의 것도 중요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곡식 피해에 관한 법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나 또 포도원에서 집 짐승을 풀어놓아 풀을 뜯게 하였는데 그집 짐승이 남의 밭으로 가서 그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5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의 밭과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그 최상급의 농작물로 그것을 배상해 줌으로써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무슨 일로 불을 사용하다가 불씨가 가시덤불로 옮겨 붙는 바람에 남의 낯갈이나 또그 사람이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발을 태우는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불을 놓은 사람이 반드시 그 이웃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의 보관을 맡겼다가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살아있는 채로 잡히면 그 도둑은 그것을 두 배로 배상해야 하지만 잡히지 않고 도망을 쳤다면 재판장 앞에 나가서 자신이 맡겨진 돈이나 물품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의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한마디로 이 규례는 이 형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첫 번째 규례처럼 몸을 팔아서 배상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책임의식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서로 책임지기가 싫으니 결혼율은 줄고 동거율은 증가합니다. 자식도 낳아놓고 책임질 수가 없으니 버리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놓고 막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살려 전리품으로 취한 것을 책망하는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못을 인정치 않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늘다 좋은 결과만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는 책임 의식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일은 어려운 일이고 꺼리껴지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만 그 책임의식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잘못에 대해 세상에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서로 무너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으로 돕는 데더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관 사고에 관한 법인데요. 이 소나 낙이나 양 또는 의복 등의 분실물에 대하여 제각기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두 사람의 견해가 맞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9절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두 사람은 재판장 앞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 등의 그집 짐승을 이웃에게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을 경우에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그 짐승의 손을 대지 않았음을 여호와께 맹세함으로써 그 사건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를 소홀히 해서 도둑맞은 것이 분명하면 임자에게 물어주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맡은 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 입증해줄 증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이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여호와께 대한 맹세로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과 절대적인 권위를 빌어 자기 말의 정당성과 또 진실성을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의 그 맹세는 그대로 신뢰해 주는 것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독특한 사회 규범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또 자신을 속이지 않을까,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의심하며 신뢰하지 못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성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세워주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늘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언약 공동체는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과 그 배상의 한계를 적절하게 잘 따져서 손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피해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 공동체가 공정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과 규례를 확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법 제도의 우선성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언약 공동체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서로 샬롬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 복이 됨과 동시에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한 언약 공동체, 생명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어 함께 나누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는 못할 망정,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인간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기주의에 빠져 고독으로 눈물 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만남과 교제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바쁘고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웃을 무시하려는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서로 신뢰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기도의 고백대로 살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또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샬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정말 이 샬롬을 선포하며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저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민들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로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며 또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앞서 행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확신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